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게에서 필요한 걸 사고 가게에서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가 이 어린 아이가 귀엽다고 사과를 하나 집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그냥 받는 걸 보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럴 때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만 사과를 다시 아저씨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사과 껍질 깎아주세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기대한 말이 뭘까요? 감사합니다지요. 그러나 이 아들이 한 말은 아저씨 이걸 그냥 주면 어떻게 먹어요? 깎아서 주세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선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참 귀엽게 봐줄 겁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만일 어른이 이렇게 말한다면 뭐 사과뿐이겠습니까? 다시는 뭘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 아저씨가 아이에게 사과를 주면서 예 고맙다는 말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좀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나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줍니다. 몰라서 그 나쁜 것을 주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알면서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몰라서 나쁜 것을 주는 경우도 없고 없어서 나쁜 것을 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받은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조금 더 주시지, 좀 주시려면 좀 일찍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언제 뭘 주시든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 주지 않은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과를 줘도 감사 이상 대신에 그저 깎아달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그저 용서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어 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쳐도 그래도 안 들으면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굳이 감사를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라도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감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감사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서 감사하라고 명령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계명도 주십니다. 계명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우리는 감사는 이 마음에서 저절로 나올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감사는 마음에서 저절로 나와야지 그것이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이 감사드리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직 감사할 마음이나 어떤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이 의지를 가지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 의지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데 뭐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라도 감사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 사실 감사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말씀 외에도 수많은 명령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꿀꿀해도 노래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원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 행동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것은 마음에 무슨 좋은 감정이나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억지로 사랑하라고 또 노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진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감사하면은 정말로 그것이 좋은 것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예?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발견하게 된 그 하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자연 모두를 다스리는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전에 과학자들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연구를 하다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뭐 믿건 믿지 않건 누구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카와가미 게이치라고 하는 일본 해군 장교가 전쟁이 끝나게 돼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에 와서 보니까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패전국이니까 뭐 얼마나 그냥 피폐한 모습이었겠어요? 게이츠는 황폐한 고향에서 점점 이 마음의 분노와 불평이 쌓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더 불행해져 버리게 됐다는 말씀이죠. 다미푸치다라고 하는 정신치료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당신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만 번씩 하라는 겁니다. 게이츠가 무슨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전쟁에 패배했지, 고향에 돌아오니 그냥 온 것들이 다 피폐해져 있지, 거기에서 그냥 분한 마음, 불평도 쌓인 가운데에 자기의 몸도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지. 게이츠는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 희망은 병 나으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계속해서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감두개를 가지고 와서 말했답니다. 아버지 감 잡수세요. 감 드세요. 게이츠는 그저 자동적으로 그저 하루에 만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아주 감사합니다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그 마음에 정말 그 마음에 이 아들이 갖다주는 감두개가 그렇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을 받으려고 자기는 정신없이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그동안 움직이지도 않던 이 손이 진짜 움직여지고 몸이 굳은 것이 그때부터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감사해도 감사할 만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감사해도 이렇게 좋다면은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여러분 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은혜, 기쁨, 감사 이 모든 말들이 다 같은 의원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건 카라예요.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 유라고 하는 그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유자를 빼면 카리스티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카리스티아, 크리스, 카리스, 카라 여러분 얼마나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 모두가 다 카르라고 하는 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다는 말씀이죠.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 은혜인 카리스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인 카라가 생기고 카라가 생기면 마음의 감사인 유카리스티아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더 큰 기쁨이 생기게 되죠.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큰 은혜가 거기에 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내 속에 기뻐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데 그 기분 좋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연 중에라도 여러분 은혜를 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시는 대로 욥. 이 욥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로 살았지요.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은혜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욥기에 찬양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욥이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그것이 다 나에게 옳은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욥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더 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서 그저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욥기 2장에 보면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그러할 정도로 이 욥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뭐 육신적인 아픔뿐이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아마 이 욥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뭘 가져가셔도,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자기 것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화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확실히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욥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한 것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욥기 2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적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한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던 이 욥의 감사는 진정으로 기쁨의 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욥이 괴로운 마음으로 아주 원망 어린 말을 하게 되죠. 욥기 42장 거기 갑절로 축복을 받기 전에 욥기 2장에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고백을 했지만은 욥기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자기의 마음은 사실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을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중간에 하는 감사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기보다도 믿음에 의지하는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건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가져도,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본이 될 만한 훌륭한 신앙이고,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욥에게는 이런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까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몇 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여기 야고보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려움이에요. 아주 어려운 그 시험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만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이 나에게 해로운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욥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줄 권리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축복이라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이 고통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에게 화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라고 확신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욥이 말이죠. 이것이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지만은 욥기 42장 보시게 되면은 욥이 고난 다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지만 이제는 깨달은 일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시옵소서. 자기가 그제 가서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장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신앙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지만은 여러분 아직 미숙한 신앙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까지 믿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면 마음은 괴롭지만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그 마음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룹니다. 소망 가지고 다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소망을 믿으면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축복의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자가 있겠죠. 누가 시기하겠어요? 사탄이 시기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탄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첫째로 우리 사람들에게 작은 불만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한 가지, 그걸 집중해서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짓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범죄를 보십시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하나 먹지 않은 것 외에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줬다는 말씀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 뒷부분이죠.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그 과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탄이 하는 얘기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살짝 이렇게 띄워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먹게 하셨어요.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과장하고 확대시켜서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다 이 모양이에요. 우리 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몇 사람 여기 왔는데 젊은이들에게 교회 나가라 그러면 잘 들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뭐하라고 젊어서부터 교회 나갑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나중에 뭐죠? 그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러고 교회 나가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젊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자기 두고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교회 다니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면 그냥 죄만 한 짓 씁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과장해서 피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누가 우리에게 심어줘요? 누가 젊은이들에게 심어줘요? 사탄이 심어준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과장해서 빠지도록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시험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먹지만 말라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이미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과장해서 대답을 하니까 곧 틈을 타가지고 이 사탄이 거짓말로 또 공격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해서 하와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짓게 된 거예요. 만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만 인정했어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거역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만들어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우선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를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도 모르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도 모르고 그냥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거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면은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이런 경험하신 적이 다 있으시죠? 어린 자녀 생일에 모처럼 가족들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장난감도 아이에게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난감 가게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아주 엄마 아빠가 사준 것 말고도 저것도 사달라고 아주 졸라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것도 사고 그랬으니까 네가 오라는 저것은 다음에 사자. 다음에 사줄게. 아 그렇게 말해도 이 아이는 그거 안 사준다고 떼를 쓰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아니 부모로서는 참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껏 외식하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기쁘게 지났는데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생일이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와가 한 가지 금지된 과일 때문에 모든 것을 얻고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탄이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탄이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만 푸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좋은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웃 용서하지 않고 이웃과 불화하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잃게 됩니다. 행복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왜 우리가 불화하면 행복을 잃어버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우리의 이웃과의 화목이 더 큰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에 더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화목이란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떡 한 조각만 있으면 낫단 말씀.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도 화목해야 행복하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서로가 용서하고 화목해야 행복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은 15절에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지요? 13절에 서로 용납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세워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왕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자기의 후손이 왕위가 계속 되어져야 될 터인데 후손이 왕위도 잊지 못하게 되고 다음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이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 사울이 인정해도 사울은 엄청난 축복을 그대로 유지했을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면 틀림없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나라의 2인자가 될 것도 사실 사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더 잘 될 거이고 사울의 가문도 사울이 통치할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이 사울 본인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나라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기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는 다윗이죠. 요나단이 친구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아끼고 가까이 지냈어요. 두 사람 정말 지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평화롭게 왕이 됐으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된 그것에 불만이 생겨서 자기가 받은 그 많은 축복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많은 그 축복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 놓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그러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도 아시고 그 좋은 것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불만거리를 보게 한다 하더라도 불평하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그깟 시험에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으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갖고 넘치게 되면은 우리 이웃에게도 은혜를 끼칩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면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추수감사절 절기까지 만들어주시고 자꾸자꾸만 감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각처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풍족하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좋은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벌써 두 번씩이나 지나면서도 아직도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추수감사주일까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슬픔과 고통을 당한 성도들도 있지만 또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고달프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그 안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 주시고 타락했을 때는 변화시켜서 자녀 삼아 주시고 계속 풍족하게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항상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미련한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에 집중하며 불만을 토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받아들이지도 못해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감사로 주님을 용화롭게 하며 이웃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감사로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에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크게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염려 없게 Oh.